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선현입니다. 남편은 윤상현 형제이고 9살 지원이와 4살 예빈이 두 딸과 함께 작년 9월부터 남양주시 별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기는 하지만 사실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떨리고 두렵고 잘할 수 있을까 많이 걱정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앞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지 이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이곳에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고 근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이 간증이라고 사전에 써 있는 것을 보고 제 앞에 주어진 일을 담대히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멘. 저의 간증 소식을 들은 형제 자매님들께서 제가 또 울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해 주셨는데 그런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이 제게는 큰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것이 왜 큰 은혜이고 선물인지 주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다른 설명이 없어도 다 이해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믿기까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예수전당 무신지옥하며 지하철에서 외치는 사람들 정도였습니다. 어릴 때 교회를 다닌 적은 있지만 의미를 알고 다닌 게 아니라 동네 친구들이 대부분 다녔었고 그곳에 가면 먹을 것도 주고 친구들과 노는 재미에 그냥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유난히 죽을 고비들이 많았는데요. 높은 다리에서 돌바닥으로 떨어졌는데 기절을 했고 깨어보니 동네 사람들 모두가 제가 죽지 않았나 근심하고 있었고 다행히 아무것도 다친 곳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는 큰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때도 기절을 했고 깨어보니 입을 많이 다쳐 수술한 뒤였고요. 또 연탄가스를 마시고 화장실을 가다가 못 위로 넘어져서 또 기절을 했는데 깨어보니 교통사고 때 다쳤던 입을 다시 다쳐서 또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긴 상처가 콤플렉스로 남게 되었습니다. 입이 조금 비뚤어지는 콤플렉스가 있는데요. 또 부모님 심부름을 다녀오던 길에는 괴한에게 목이 졸려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많은 사고 때문이었는지 정작 엄마는 안 나가시면서 어릴 때 저와 동생을 처음 교회로 발 디디게 하셨습니다. 얼마 전 엄마에게 제가 교회 다니는 소식을 전하며 복음을 전했을 때 극도로 싫어하시길래 어릴 적에 많은 죽을 고비에서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릴 때 나를 교회 보낸 그 마음을 기억하시길 바랬지만 그건 모두 삼신 할머니가 도운 것이고 교회를 보낸 건 착하길 크길 바래서 보낸 거라고 하셨습니다. 답답한 심정으로 전화를 끊었지만 저를 교회로 이끌었던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을 각오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중입니다. 저는 그렇게 죽을 고비가 많았지만 큰 트라우마 없이 잘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지 못한 채 38년을 살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큰딸 지원이가 학교를 입학했고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한 엄마가 저를 집으로 초대해 주었습니다. 말이 잘 통했고 순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지금은 사정상 그만뒀다며 자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비누 만드는 모임이 있다며 저를 집으로 초대했고 그곳에서 세 분 정도를 저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분들은 비누를 만들고 난 뒤 차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하나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릴 때 교회를 다녔던 추억 때문이었는지 왠지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쯤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그런 일들과 결부시키며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재미있어서 들어보는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 만남 중에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안상홍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왔다 가셨다며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놀랍고 황당한 마음에 그 사람이 신이라면 이 땅에 온 걸 저는 왜 모르죠? 하고 물었더니 자기들 교회 다니는 사람만 안다며 교회 나오기를 종용했고 저는 그때부터 왠지 모를 불편한 마음이 생겨 만남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지원이가 친하게 지냈던 친구의 엄마였기에 인연을 끊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싶다고 해서 또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날은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뭐 석가모니, 알라 이런 단어는 들어봤지만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으며 더군다나 어머니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확신에 찬 그분들의 태도와 말투, 무엇보다 성경의 구절들을 일일이 보여주며 확신했기 때문에 모에 홀린 듯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있을 수도 있겠다 하며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예수님도 그 시대에 사람들과 함께 사셨잖아 하는 생각이 들어 그 교회에 한번 나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간 그날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는지 24시간 밀착 취재 동영상을 제작해 예배 시간에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동영상을 유심히 보았지만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신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믿을 수가 없을 것 같다며 그분들께 딱 잘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귀찮을 정도로 저에게 전화했고 연락도 없이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며 계속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점점 괴롭기 시작했고 불편한 만남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지도 않은 저를 기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곳에 하나님 계시는 게 맞습니까? 맞다면 제가 저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만을 말하듯이 기도했고 그 기도는 마음에서 계속 메아리치며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성경을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엄마에게 같은 성경을 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성경은 개역개정을 쓰고 있었는데 그분이 보던 성경책이 설명이 잘 써 있어서 좋아 보였습니다. 성경책을 주문해 놓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문득 성경은 과연 사실일까? 그것도 사람이 쓴 건데 어떻게 믿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 컴퓨터로 이것저것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사실 그 시기에 남편은 그 교회에 대한 안 좋은 뉴스거리를 보여주며 만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던 참이었습니다. 제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은 제가 그곳을 믿어서 자꾸 만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저에게 뉴스거리를 보여주었는데 한 번은 하나님이 환갑잔치도 하냐며 사진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는 이 생각만 맴돌았기 때문에 남편의 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에 세 번을 나갔는데 두 번째 때는 남편이 검사해봐야겠다며 같이 가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잘 판단하길 기다려주었고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성경을 읽어봐야겠다는 의지가 생겨났습니다. 성경책을 주문해놓고 궁금한 것들을 검색하는데 검색 결과가 자꾸 유튜브로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법을 남편에게 배웠고 새로운 문명에 발을 디딘 저는 밤새는 줄 모르고 유튜브를 종횡무진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영상들을 많이 보며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신세계 질서 성경들이라는 다큐를 보게 되었는데 성경의 역사도 볼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기존의 성경과는 다른 성경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의 구절들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전혀 악의적이지 않았고 누구나 쉽게 이해되도록 써 있는 바로 이 성경책이 원래 전해져 내려오던 성경책이라는 것에 놀랐습니다. 성경책은 세상에 단 한 가지뿐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등불이라는 영화도 보게 되었고 그때 정동수 목사님의 설교를 처음으로 듣게 되었는데 성경은 제목은 성경 바로보기였습니다. 성경 바로보기 첫 번째 강의를 들은 후 성격 급한 저는 그분에게 주문한 것을 곧바로 취소했습니다. 고상하게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며칠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다음날 기독교 서점을 찾아가 킹제임스 성경을 샀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궁금증을 연습장에 쓰고 또 써가며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성경과 다른 부분들이 무엇인지 찾아보기 시작했고 무엇이 다른 건지 바꾸거나 없앴다면 숨기고 싶은 게 뭔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읽어도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숨기는 건지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없음 구절들을 찾아봤는데 벌레도 죽지 않는다는 게 왜 숨길 일인지, 두 남자가 있는데 하나는 잡혀가고 하나는 남겨지는 게 왜 숨길 일인지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책을 샀을 때 구원 내용을 담은 CD가 있었지만 구원이 뭔지 모르니 봐야겠다는 열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두고 유튜브 성경 바로보기 강의만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간간이 보이는 목사님의 일반 설교 말씀도 들으면서 성경의 이해 폭이 점점 넓어져갔고 나중에 구원이라는 개념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에게 반쪽짜리 복음을 전해준 그분들에게 킹 제임스 성경을 설명해주며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을 찾아서 확실히 보여주었는데 반응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구절이 너무나 다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다 비슷한 내용이며 글자만 다른 것이라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답은 똑같았고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표현 방식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용 자체가 다른데 어찌 저리 당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 구절을 줄줄 꿰고 외우며 어디에 무슨 구절이 있는지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대단해 보였던 그 사람들이 그것만, 그 부분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구나 하고 그 자리에서 판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격양된 어조로 다시는 내게 연락하지 말라고 말하며 혹시나 만약에 본인의 믿음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으니 아이를 위해서라도 킹 제임스 성경을 꼭 사서 읽어보라고 말한 뒤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 뒤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조금씩 변화가 왔는데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귀와 입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적 시각으로 세상이 봐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는 눈은 피곤한 줄 몰랐고 말씀을 듣는 귀는 세상의 음악을 들을 때보다 더 큰 힐링이 되었으며 화나면 생각 없이 내뱉던 악한 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고 그 입으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두려웠고 어제 죽으신 것 같은 예수님은 저를 향한 어떤 원망도 하지 않은 채 아픔을 삼키며 돌아가신 것이 너무 미안하고 죄송한데 또 그런 나를 데리러 오시기까지 한다고 하니 그 생각만으로도 모든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믿지 않았을 때는 석가모니도 사람이고 알라도 사람이고 예수님도 사람이고 다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알고 있는 신 중에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지한 순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들과 의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는데 말씀이 내 마음을 콕콕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표현도 쉽게 와닿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믿지 않을 때는 누군가가 그걸 자세하게 설명해줘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렵게 느껴진 말인데요. 성경을 읽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들을 믿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말씀이 살아있다는 의미가 그냥 와 닿았습니다. 말씀 속에 한참 머물며 지금까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와 의미를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주님을 못 박아서 피 흘리게 했구나. 죄 없는 그분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성경책을 보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잃어버린 부모를 찾은 심정으로 눈물과 안도가 복받쳐 올라 여태껏 흘려보지 못한 이유 있는 눈물을 지금도 계속 흘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기를 소망했습니다. 말씀이 달다라는 표현도 이해가 되고 말씀의 위로라는 표현도 이해가 될 그 정도쯤에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교회가 논현동이라고 하셔서 강남 논현동 거리쯤이면 나갈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설교 말씀도 귀에 쏙쏙 들어오고 또 성경 번역을 직접 하셨다기에 그냥 읽기도 어려운 성경을 번역까지 하신 것이 너무 존경스러워 직접 라이브로 말씀을 들어보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또 유튜브에 교회 찬양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그때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이었는데 그때 제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교회를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더군다나 유튜브로 말씀을 들으니 편하고 좋았습니다. 무엇이 더 바랄 것이 없었는데도 교회를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사랑침내 홈페이지를 찾아 자세히 주소를 들여다보니 강남이 아니라 인천이었습니다. 에이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고 킹제임스 쓰는 교회를 찾기로 했습니다. 집 주위에는 교회가 정말 많은데요. 하지만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된 이상 이왕이면 바른 말씀 쓰는 교회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어차피 아는 것도 없으니 아무데나 가면 되긴 하지만 딱 그거에만 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아예 집 앞 교회들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쓰는 교회들 중 집과 가장 가까운 교회를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 사랑침례 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고 딱 그거여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앞이 막막했습니다. 앞에 사건도 있고 해서 남편은 교회를 더 싫어하게 된 것 같았고 그래서 남편이 없을 때나 잠잘 때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책 읽는 곳조차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인천에 있는 교회를 나가겠다고 하면 아무래도 싸우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말이 입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저의 결단이 먼저였고 그 결단이 서자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먼저 남편을 배불리 먹이고 기분 상태를 확인한 후 부탁의 어조가 아닌 통보의 어조로 인천에 있는 교회를 나가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남편은 가까스로 이단교회에서 빼냈더니 또 어디를 가냐고 했고 제가 꼭 가겠다고 강하게 말하니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그러다 말겠지 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 가는 날 자기가 또 검사해 봐야겠다며 같이 교회에 왔고 목사님을 만나 식사도 하고 분위기도 보더니 이상한 곳은 아닌 것 같다며 말리진 않겠지만 계속 다닐 거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의 반응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혼자 고속도로 운전해 가며 교회를 간다고 하니 남편 입장에서 화날 만도 했을 것입니다. 화 날만 해서 그랬는지 그때부터 성경 읽는 것을 보면 눈살을 찌푸렸고 찬송가를 들으면 불교 음악을 틀겠다며 야단했고 어떤 날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며 성경책을 던져버리기도 했습니다. 지원이를 붙잡고 진화론을 가르치거나 안 그래도 없던 대화가 더 없어지기 시작하자 집안 분위기는 하나님을 알기 전보다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영적으로 서로 다르다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구나 하는 걸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원이와 함께 약속을 했습니다. 아빠 있을 때는 하나님 이야기 하지 말고 성경책도 보지 말고 교회 이야기도 하지 말고 찬송가 부르지 말고 찬송가 듣지도 말자. 우리가 약 올리듯이 자꾸 그러면 아빠가 더 화내고, 그러면 같이 천국 못 갈 수도 있으니까 아빠를 위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조금 참자 라고 아이를 이해시켰고, 아이는 금방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딸들과 함께 밤마다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기도의 시간이 제 인생의 가장 귀중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게 얼마가 지났을 때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누그러졌고, 이어폰을 끼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며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이어폰을 빼고 같이 듣자고 했을 때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 뒤로 목사님 말씀을 함께 들었고, 남편은 악기로, 저는 입으로 찬양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발짝 다가갔다가도 두 발짝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이며, 믿는다는 것이 쉽고도 어려운 일임을 남편의 모습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 음악회가 다가올 때쯤 딸이 가자고 하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 지원이에게 아빠한테 음악회 가자고 말해봐 라고 시켰습니다. 지원이는 아빠의 약속을 받아냈지만 음악회 당일날 남편은 심한 감기 몸살이 와서 절대 갈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약속을 지키고 싶다며 함께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같이 교회 가자고 제가 넌지시 물었을 때 못 이기는 척 딸 안아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주 남편이 먼저 일어나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 교회 가야지! 그리고 지금까지 1년간 함께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제 간증에 많은 부분이 남편 이야기가 많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함께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부터 남편의 이야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남편도 저와 같이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예수님 믿는 것을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처음 얼마 동안에도 믿지 않은 채 따라다니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말씀을 듣고 유튜브로 성경에 대해 알아보고 예수님이 나오는 성경 영화들을 다 찾아보며 믿어보려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뜻밖의 말을 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 같아. 저는 맞다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맞장구치며 같이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지금도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분명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3월에 오리엔테이션을 받았고 침례를 앞둔 남편은 다시 뒤로 두 발자국 물러나는 듯 보였습니다. 믿는 척하며 침례받고 싶지 않다고, 믿음이 진짜 확실해지면 그때 침례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존중해 저도 같이 침례를 받지 않았고, 다음 침례였던 올여름 7월에 1번으로 남편이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믿음을 키우는 데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부분 형제 자매님들을 사용하셨다고 믿습니다. 남편은 교제를 좋아하고 그 안에서 많이 배우고 느꼈으며 교제를 통해 성경을 탐구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입니다. 침례를 받기 전까지 고뇌했을 때에도 교제를 통해 들은 바를 묵상하고 요한복음을 읽어가며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은 올바른 성경과 함께 주님께서 여러 가지 길을 만들어 두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예전과 달라진 것은 살아난 양심과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성경을 읽고 영혼육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저에게 나누며 저를 놀래키기도 하고 창세기 1장 2절을 며칠간 넘어가지 못하더니 한참 뒤에 하나님의 영에 대한 자신의 깨달음을 이야기해 주기도 했습니다. 또 남편 차에 무언가 붙이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스티커를 가져와 정성스럽게 붙이는 모습은 감동과 함께 낯설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차를 운전할 때도 있어서 운전 미숙으로 남들이 하나님까지 함께 욕하지 않을까라는 게 큰 이유이지만 아직 세상에 맞설 용기가 없는 게 아닌가 하고 제 자신을 탓했습니다.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내가 그런 마음인 게 아닌가 순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스티커 붙이고도 딱지를 뗀 적이 있다는 한 자매님의 말씀에 큰 용기를 얻고 이렇게라도 전도할 수 있다는 기쁨과 동시에 성도님들을 도로에서 만나면 반가움의 기쁨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기 전 기도를 하고 시간이 날 때는 각자의 악기로 찬양을 하며 일요일에는 어김없이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옵니다.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하며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내 자신을 몽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변화를 꿈꿉니다. 저는 올해 1월 1일부터 창세기를 읽기 시작해 11월에 1독을 마쳤습니다. 그런 것은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저처럼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이 성경을 1독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도 모르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지구를 떠나기 전 기본 지침서인 성경을 열심히 읽고 따를 것입니다. 오늘 아침 교회를 오기 위해 깨끗이 씻고 단정한 옷차림을 체크하고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 하나님을 위하는 날이며 동시에 저도 위하는 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나다운 모습을 찾아서 거룩함으로 옷 입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함을 알게 하시고 이 거룩한 특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초신자인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형제 자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읽고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잠언 5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나니 그분께서 그가 가는 모든 길을 곰곰이 살피시느니라. 감사합니다.